제가 열심히 기도했고 여러분들도 아마 저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셨을 것 같은데 감기가 잘 낫질 않네요. 예, 벌써 2주가 넘었는데도 이 끝까지 기침이 나서 설교하는데 좀 지장이 있을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근데 사실 왜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요? 예, 아마도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즉각 응답이 되어진다면 아마 우리 중에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기도를 소홀히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내가 기도한 대로 즉각 응답이 되어진다면 아마 밥 먹는 거는 까먹어도 기도하는 것은 까먹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기도를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생명처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100% 다 응답이 안 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기도가 100%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간구하는 대로 응답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대로 그렇게 척척 기도가 응답된다면 우리 이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아마 제 생각은 이 자리에 앉아계신 분 여러분들의 모습이 온전치 못할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얘기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렇게 100% 응답이 된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의 기도도 100% 응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늘 좋은 이야기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괜히 의상한 관계가 있다거나 마음 안 드는 사람이 있다면 에이 가다가 빵꾸나 나다 그런 얘기 안 하십니까? 제 친구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던데 사실 기도가 즉각 응답되는 것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깝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큰 놀라운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어떤 내용인지 어떤 마음인지를 정확히 잘 모르고 할 때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간구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한 부류는 그 간구가 요구되어지자마자 응답됩니다. 또 한 부류는 그 요구가 거부되어집니다. 응답되어졌던 그 사람들의 말로는 죽음이고 예수님이 떠나가는 그런 악의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에 거부되었던 그 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소명과 사명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상황에 놓여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에게 귀신으로 임했던 군대라는 그 귀신이 예수님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오늘 31절 한번 보십시오. 31절을 보면 예수님이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군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의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어떻게 됐다고요? 허락하셨습니다. 그 즉시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돼지가 물로 뛰어들어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에서 노임을 받았던 귀신 들렸다 나갔다 나간 그 자가 예수님께 이런 요구를 합니다. 38절에 보세요.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님이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 네 기도가 합당치 않으니 집으로 돌아가랍니다. 집에 돌아가서 뭘 하라는 겁니까? 너 기도가 응답 안 됐으니 거기서 멈추고 그냥 살아라 이게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의 선교사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가장 필요한 그때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기도 하고 거부하시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일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면 왜 응답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세상 가운데 알리기 위함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일, 우리가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전에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감당했던 내용들과는 조금 다른, 사뭇 다른 상황 속에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 그 갈릴리나 유대나 사마리아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을 전파하러 온 이 땅은 그곳과 맞은편에 거하고 있는 데가볼리, 다른 말로 하면 거라사라고 하는 그 지역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 데가볼리나 이 거라사 이 지역은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이방 땅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한 그 이방인들이 사는 그 땅, 그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사실 이 거라사라는 말의 뜻은 이방인의 땅 혹은 낯선 사람의 땅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했던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한 게 아니라 특정한 한 사람을 위해 오십니다. 그 특정한 한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지난밤에 폭풍우도 뚫고 그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헤치고 그렇게 거라사에 도착을 합니다. 그 도착했을 때 이 예수님을 맞이했던 한 사람이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아마도 이 거라사의 광인은 이 예수님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땅에 발을 내딛자마자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27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려다 예수님이 도착하니 그 예수님을 맞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28절에 보세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그 거라사 땅에 오고 있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이와 같은 표현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호칭했던 사람은 이전에 없었습니다. 굉장한 신앙 고백이지요. 하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꿰뚫어보고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출중한 사람의 고백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고백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하는 고백입니다. 쉬운 말로 하여 귀신 들린 자가 미친 상태에서 예수를 향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만났던 그 사람을 누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를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의 상황이 옷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으면서 무덤 가운데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보면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어느 누구도 억제할 수 없는 힘으로 귀신에게 끌려 그렇게 광야로 내몰려지는 그런 한 사람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그 사람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귀신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은 이 고라사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신 상태에 있었던 이 사람과 귀신 나갔을 때의 이 사람을 표현한 내용이 전혀 상반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오늘 35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집니다. 35절에 보면 이제 귀신이 나갔을 때의 이 귀신 들린 자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귀신 들린 자와 귀신이 나갔을 때의 상태를 서로 상반된 모습으로 설명하는데 그 첫째가 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두 번째는 어디에 거하느냐, 집에 거하느냐, 무덤 사이에 거하느냐, 세 번째는 정신이 온전하냐, 그렇지 않느냐, 상반된 모습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광인 미친 사람은 무덤가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죽은 자들이 누워있는 그곳에서 귀신에 의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무덤가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식 무덤은 아닙니다. 한국처럼 공동묘지가 즐비하게 눌려있는데 거기에 뭐 움막치고 사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무덤은 동굴 속에 무덤을 만듭니다. 석회암 동굴을 파서 그 안에 무덤을 만들고 그 안에 시체들을 관을 통해서 이렇게 안치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굴 안에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를 피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추위도 피할 수 있겠죠. 그 동굴 안에서 시체가 누워있는 그곳에서 그렇게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를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귀신 나간 자의 상태, 정신이 온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오늘 성경은 구원받았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냥 단순히 병에서 치유함 받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라는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6절 한번 보세요.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려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누가는 이 귀신 들린 자가 그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귀신이 나간 상태를 구원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단순한 귀신이 나간 상태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더 큰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이어지는 문구를 통해서 계속 설명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받은 즉 귀신이 나간 상태를 하나님의 큰일로 설명합니다. 39절에 보세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행하셨던 큰일을 지금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한 사건을 통해서는 귀신이 나가는 이야기로 우리 가운데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귀신이 한 사람에게서 나가는 그런 현상의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구속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해가 되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란 말은 누가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누가는 사도행전을 쓰면서 이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오순절 강림 사건이 나오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일이 어떤 일인지 우리 가운데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십시오. 신약성경 189쪽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이 등장을 하는데 2장 11절에 보세요. 사도행전 2장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니 그 열두 제자와 500여 형제들이 120문도들이 각자 성령을 받아서 그 당시 예루살렘으로 왔던 디아스포라 각국에서 왔던 각양의 언어를 구사했던 그 유대인들이 자기의 언어로 한국말로 중국어로, 일본어로, 영어로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하는 제자들의 말을 듣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1절에 보세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세계 각국의 언어로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받았던, 성령의 강림을 경험했던 그 열두 제자와 그 120문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귀신 나간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세계 각국 언어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 만국 방언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누가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사도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던 것처럼 지금 귀신 들렸던 노인받은 이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예수님이 귀신에서 나간 자를 돌려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귀신이 나간 그 기적적인 현상을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적인 현상을 이용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한 귀신 들린 자를 구해내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고 천국 복음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하나의 사건을 설명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지난밤에 그 어려운 일들도 뚫고 지금 거라사 이방인의 땅으로 가신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현상은 정신이 온전해져서 이 사람이 광인이었던, 귀신 들렸던 상태에서 주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 그 정상적인 정신으로 돌아왔던 이 귀신 나간 자가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35절에 오면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누구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까?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에 대해서, 그가 이루신 일에 대해서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즉 귀신 나간 자는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나가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이제 맨정신으로, 제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온 상태를 옷을 입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3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옷을 입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옷을 왜 입습니까? 추우니까 입죠. 근데 옷을 처음으로 고안했던 사람이나 하나님의 계획은 옷은 수치를 덮기 위해서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처음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죠. 무슨 옷인지 압니까? 예, 무화과 잎을 짜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고 합니다. 무화과 잎을 만들어서 짜서 치마로 입은 그것은 자기의 벗은 몸을 가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름답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었고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무화과 잎을 따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수치를 가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은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수치를 덮으신다는 뜻입니다. 속죄소의 의미는 우리의 죄를 덮는다는 뜻이에요. 그냥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 덮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대신 감당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을 만들었던 아담과 하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죠. 뱀에 대해서, 여인에 대해서, 아담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무화과 잎을 치마로 삼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3장 21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입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풀로 만든 것보다는 가죽옷이 낫겠죠. 여러분들도 가죽옷을 입을래 아니면 그냥 면으로 된 거 입을래 하면 가죽옷을 입겠죠. 하나님 그렇게 긍휼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가죽옷을 입혔다고 하는 표현 자체가 하나님의 큰 긍휼하심을 드러냅니다. 가죽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물을 잡아야 되겠죠. 그 당시 가죽을 얻는 유일한 방식은 가죽을 입고 있는, 가죽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가죽옷을 입혔다는 이야기는 곧 동물을 죽였다는 이야기고,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통하여 그들의 수치를 가렸다는 겁니다. 즉 피로 대변되고 있는 그 동물의 죽음이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데 유일한 근거가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 안에서 죄사함을 맛보려면 동물의 피와 같은 피를 통하여 그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이고, 가죽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속죄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먼 훗날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하여 심판받은 이 백성을 하나님이 덮으시겠다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예견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옷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의 옷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아까 읽었던 성경 읽기 이사야서 61장 10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덧입히셨답니다. 그리고 공의의 겉옷을 우리 가운데 입혀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거라사 광인이 옷을 입은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제정신을 차려서 수치를 느껴서 옷을 입었다라는 표현도 표현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구원의 옷을 덧입어주시는 모습으로 설명이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게 확정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세요.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계속 나갑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곧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뾰라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유대인에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모든 나라에까지 확장되어지고 열매로 거둬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언의 역사가 오늘 거라사 광인에게 실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방 땅에 실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일이 하나님의 큰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늦은 밤에 지쳐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지난밤에 그 엄청난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시련을 통과하여 지금 그 거라사 광인 한 사람을 위하여,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그 한 사람에게 큰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 어려움들을 헤치고 그곳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지금 거라사 광인이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예수의 발치에 있다고 하는 표현은 바로 이와 같은 구속사의 역사가 실현되고 있고 지금 삶을 통하여 확인받고 있다고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역사는 거라사 광인의 한 사람에게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대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일을 경험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들이죠. 이방 땅에 아무도 알려지지 않았던, 세상 가운데서 정신없이 살아가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제정신이 들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예수님 대단하다, 예수님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경험하고 이 이야기를 들었던 모든 자들의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이 너무도 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있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죄악이 너무도 커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자신들이 요구하고 자신들이 목적하는 바가 그 예수라는 한 인물을 통하여 다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쩌면 지난밤에 그 광풍을 만나게 한 것도 사단의 계략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그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 이방 땅에 구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고 막고 막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일하고 그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계속 그 공작을 막습니다. 그 공작이 뭘까요? 돼지떼를 죽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돼지떼가 몇 마리인지 나오진 않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한 2,000마리가 된다고 합니다. 돼지 한 마리도 싸지 않은데 2,000마리가 몰살을 당했다고 하면 얼마나 큰 재정적인 손실을 봤을까요? 사실 이 2,000마리의 돼지떼는 누구 거냐 하면 거라사 마을 사람들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동물들을 몰고 용물들을 키우는 과정 속에서 한 사람이 자기 것만 감당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두어서 자기의 동물들을 함께 관리하도록 한다는 거죠. 2,000마리가 넘는 돼지가 죽음을 당했으니 자기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은 겁니다. 자기들의 목적이 상실되는 겁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와 함께 있게 되니 우리 가운데 손해만 있는 거예요. 내가 목적한 게 물질인데 그 물질이 예수가 오심으로 인하여 다 손해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사실 이 거라사 광인인 미친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거라사 지역 전체가 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그들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물질입니다. 명예입니다. 권세입니다. 건강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그들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들도 여전히 미친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이 그들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거라사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협을 받자 예수를 떠나가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정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동일한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귀신 나간 자는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저들과 도저히 함께 살 수 없으니 나를 당신과 함께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과 함께 가기를 원하니 나를 당신과 함께 저 배로 갈릴리 지역으로 날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No, 안 돼. 내가 갈 곳은 너의 집이야. 너의 집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베푼 하나님의 큰일,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큰일을 그들에게 알리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의 소식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파될 수 있도록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린 생각하기를 은혜 받으면 다 목사 되겠다고 난립니다. 은혜 받으면 다 선교사로 가겠다고 난립니다. 은혜 받으면 다 직업 때리치고 그냥 뭐 어디 찬양하는 데 가고 어디 뭐 신학교 가고. 한국 신학교가요, 정말 그렇습니다. 엄청납니다. 한국 선교사가 태극기 안 꽂은 곳이 없습니다. 위대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서 보냄 받은 곳은 어딜까요? 여러분들의 남편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내라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제1선교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그 직장, 그곳이 여러분들이 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보여줘야 될 곳입니다. 그것을 못하니까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니까 다 접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너무도 어려우니까 다 모르는 상태에서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은 거예요. 어쩌면 목사들은요, 다 실패자라고 생각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해보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없기 때문에 그래, 나 직장 그만둘래, 인간관계 다 끊고 새로운 교회 가서 그렇게 할래, 아마 이런 마음을 갖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를 주신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경험된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또 은혜를 주신다면,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담이 있다면 선교사도 가시는 거고 목사도 되는 겁니다. 목사가 되어야만, 선교사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증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더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들은 그 지극히 작은 현장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큰 일들을 전파하는 여러분들이 위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에 가게 되면 이와 같은 은혜를 덧입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4장 1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여기도 옷이 나옵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제정신이 되었다면,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전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인간적인 욕정과 꿈과 목표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3절에 보세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있었던 것으로 족하단 말이에요. 이젠 제정신이 되었다면, 그리스도 안의 구속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4절에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전에 술 먹던 친구와 동일하게 은혜를 나누는데, 예수 믿고 난 상태와 예수 믿기 전과 동일하게 너 변한 게 없네 라고 생각한다면 고민해 보시라고요. 내가 정말 제정신인지. 제정신이라면 예전에 이방인의 뜻을 추구했던 나의 모습을 그들이 이상히 여긴다는 거예요. 저거 예수 믿더니 완전히 미친 것 같아,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요. 이런 소리를 들어야만 우리의 삶이 변화된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저 사람 예수 만나더니 사람이 변해버렸어,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저 엄마 아버지가 예수를 믿더니 완전히 이상해졌어, 야 저 사람에게는 재산 주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을 마지막 최종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증언 세운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방하는 자들,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언으로 받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뭐라고 말합니까?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도 복음을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 사람의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니라. 계속 말합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정신이 혼미하여 정신 흐트리지 말고 제정신 차려서 예수의 발 앞에서 예수의 말씀을 믿고 그 예수의 큰일을 경험한 자처럼 그 큰일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11절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보냄받은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오늘 거라사 광인은 성경에서 최초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 선교의 시작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이방으로 흘러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려면 하나님의 큰일을 마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큰일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활용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큰일을 경험한 자답게 구원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큰일을 경험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일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일을 경험한 자처럼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베푸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의 배우자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가족에게, 또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